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특별한 일,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져야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루의 일상적인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극히 평범한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특별하게 느껴지는 때. 그냥 늘 반복됐던 평범한 일이었는데, 늘 일상적인 반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요. 평소에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았는데 꼭 군대에만 가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초코파이요. 초코파이. 갓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 가서 훈련을 받다 보면 꼭 반드시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주말이 되면 이 종교 행사 시간이 있어요. 종교 행사 시간.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음료수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그래서 막 기대가 되죠. 군인들이 왜 이렇게 초코파이에 열광을 할까? 초코파이에 왜 열광을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틀에 박힌 군 생활로 인해서 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그래서 이 초코파이 안에는 이 피로감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성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힘들고 피곤할 때 보면 초콜릿을 입에 이렇게 넣으면 금방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워지는 느낌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사회에 있을 때는 수시로 단 것을 뭐 마실 수 있고 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자유롭게. 그런데 군에 가서는 군에서 제공되는 음식만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단 것이 땡기지 않았을까. 이 단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땡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코파이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제대한 군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잖아요. 군에 가서 그토록 먹고 싶었던 것이 초코파이라는 것을 우리 남자들은 어릴 적부터 늘 군에 다녀오신 분들에 의해서 들어왔거든요. 군에 가면 꼭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을 테니까 군에 입대하기 전에 많이 먹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늘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진짜 이 군에 입대하면 진짜 생각나는 게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를 입에 탁 물으면 그 단맛이 주는 그 행복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느낌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초코파이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지극히 평범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값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것인데 그런데 군에서 그 고된 군 생활을 하면서 이 초코파이가 이 군인들에게 아주 쏠쏠한 위로를 줘요. 그 쏠쏠한 위로. 그래서 초코파이를 입에 딱 물었을 때 그 행복감이 그 고된 훈련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잠시 잠깐이나마 잊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로를 가져다 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그 군대 이야기를 하면 그 초코파이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추억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평범한 것인데 그렇게 대단한 것이거나 가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내 일상의 삶에 연류되면서 결국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좀 특별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떤 특별한 시간을 보다도 대부분 평범한 시간들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죠. 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들, 뭐 이런 시간들. 또 이 핸드폰으로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 뭐 이런 시간들이요. 또 가정 안에서 가족 식구들과 둘러앉아서 함께 대화하면서 또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보내는 뭐 그런 시간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뭐 이런 시간들이요. 지극히 평범한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결국 그것이 결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으로 남게 된단 말이죠. 평범했던 시간들이 일상적인 삶이 지나고 보면 참 그때가 좋았다. 그 아이들 어릴 적에 그렇게 성장할 때 그때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꼬마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때가 좋았다 하는 특별한 때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삶보다는 특별한 삶을 꿈꿔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들이, 뭔가 대단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그냥 지루하게 일상의 삶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이 늘 반복이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네 일상적인 그냥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평범한 삶이 어때요? 어느 순간에는 특별한 때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때 아련한 추억이 되어서 그냥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날 때에 특별한 추억이 되는 거예요.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 어느 순간에는 특별한 때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런 평범한 삶을 의미 없게 부여하고 그나 특별한 삶을 꿈꾸는가? 특별한 삶, 대단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도 보잘것없는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일들, 그것을 특별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한 대단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특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거기에 보잘것없고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충실하게 하는 그 일들을 특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었던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보기 싫고요.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또 자녀들 봐도 얼굴도 보기 싫고 그냥 마음에 부담만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정주부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생명 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그래, 9일 뒤에 데려가겠다. 9일 뒤에 데려가겠는데 세 가지 숙제를 한 뒤에 데려가겠다. 너에게 세 가지 숙제를 내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3일 동안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라 이거였어요. 3일 동안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라. 뭐 그쯤이야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9일 뒤에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니까, 그래, 3일 동안에 그래서 열심히 이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다시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먼지들 다 닦아내고 또 묵은 빨래들을 다 빨아가지고 다 널고 이불들 다 빨아서 다 널어놓고 그리고 정돈을 하고 깨끗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말았어요. 첫 번째 숙제를 끝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숙제는 뭐냐? 이제 나중에 너가 이제 죽게 되면 장례식 때 너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던 엄마야 라고 느낄 정도로 사랑해 줘라. 3일 동안. 자녀들이 정말 엄마를 기억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었던 정말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사랑을 해 주라는 거였어요. 뭐 그 정도야. 그동안에 뭐 어차피 사랑도 잘 못해 줬는데 그래 남은 3일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줘야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 쏟았어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일들이라면 정말 온갖 것들을 다 해줬어요. 요리도 막 맛있게 요리도 해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 간식들도 해주고 뭐 아이들이 원하는 거라면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라면 마음을 다해서 다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다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숙제가 남은 거예요. 이 마지막 숙제를 들어보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지금까지 남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던 거 내가 다 안다. 남편 때문에 얼마나 속앓이를 하면서 지난 세월 살았는지 눈물로 지새우며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너의 장례식 때 그 남편이 그래도 나에게선 최고의 아내였어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지막 남은 3일 동안 최선을 다해라. 조금 거시기 한데 조금 그 숙제를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내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러다가 그래 어차피 첫 번째 두 번째 숙제도 끝냈는데 마지막 숙제인데 뭐 이것까지 거 뭐 이 정도는 못 하겠나 싶어서 그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열심으로 잘 섬겼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특별히 남편이 출근할 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쪽지 메모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 남편 화이팅 뭐 최고 자랑스러운 남편이야 당신이 어디 가든지 응원할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쪽지를 담아서 남편이 출근할 때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아주 이런 일들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9일이 된 거예요. 약속된 9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 데려가 주세요. 저 데려가 주세요. 하라고 하시는 숙제 다 끝냈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너의 가정을 둘러보고 너의 자녀들을 둘러보고 남편을 한번 보고 그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 정돈되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자기의 가정을 둘러보는데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을 놔두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편을 보는데요. 그렇게 얼굴도 보기 싫고 그렇게 짜증났던 남편이 측은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 남편 놔두고 내가 가면 누가 돌보나 누가 도와주나 뭐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갈래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평소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것이 특별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하게 되는 때가 결정적으로 언제냐 하는 거예요. 언제냐.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설교의 제목을 어렵게 한 거 아니야? 평범한 것이 특별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설교 제목부터 어렵고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써내려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정말 며칠을 고민하고 며칠을 묵상하고 기도했지만 좀처럼 설교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에게 제가 설교가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게 임해서 제가 설교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도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좀처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는, 어쩌면 대부분은 특별한 것보다는 평범한 것이 훨씬 더 많이 많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보다는 그냥 지루하게 늘 반복되는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그런 이 반복되는 평범한 것들이 가득한데, 놀라운 것은 어느 타이밍에 되면 바로 이것이 특별한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때가 언제냐? 첫 번째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입니다.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요. 32절 전반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생각대로만 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다 각자의 마음, 각자의 뜻이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생각대로만 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시작하면서는 그 일이 특별한 일이 돼요. 특별한 일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양경교회는 지금 건축을 아름답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듦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마음, 각자의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았고요. 서로 이걸 조율하기가 참으로 버거움이 많았습니다.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진행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양정교회 건축의 과정은 이것은 일상적이고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특별한 은혜의 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힘든 이유가 뭐죠? 내가 무엇 때문에 왜 힘들까요?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저 미국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저 아프리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늘 마주하고 늘 관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않든,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르든, 뜻이 다르든, 어쨌든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저 미국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가 힘든 이유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늘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과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이 지극히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되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그와 내가 마음과 뜻이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일치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평범했던 일이 지극히 특별한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요, 몇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요, 갱년기가 오고요, 예, 권태기가 오고 냉정기가 와요. 갱년기, 그러면 얼굴도 보기 싫죠. 예, 권태기가 오면요, 그 사람 밥 먹는 거 숟가락 빼앗고도 싶죠. 예, 밥 먹는 것조차도 얄밉잖아요. 숟가락도 채틀어버리고 싶죠. 이 권태기라는 게 찾아오고요, 냉정기가 찾아와요.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해요. 함께 살아도 부부끼리 얼굴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섞지도 않아요. 각자 따로 플레이해요. 따로 방을 쓰고 따로 살아요.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이런 갱년기, 권태기, 냉정기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서로 실망도 하고 서로 실증도 느끼고 서로 원망도 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몇 년 정도 함께 살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20년밖에 못 살아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정도 함께 살면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까요? 한 30년 살면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되나요? 한 40년 살면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되나요? 여러분, 어떤 교인이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아유, 사모님은 좋겠어요. 목사님 저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아유, 저렇게 섬세하고, 저렇게 잘 챙겨주고, 참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제 아내가 단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살아보세요. 예. 네. 같이 살아보면 말짱 꽝인 거예요. 예. 네. 그런 거예요. 평생 동안 부부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평생 저 양반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 양반 속을 도무지 모르겠어, 이거예요. 내가 한평생 저 양반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 양반 속을 도무지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단 얘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지루하고 얼마나 삶이 불행하고 얼마나 삶이 괴롭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고 늘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괴롭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부터 특별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때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갈 때에 그때부터는 지극히 일상적인 지극히 사적인 일이 그때부터는 특별한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갈 때 지극히 일상적인 것도 새롭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때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때. 이때 변화되는 거죠. 성경의 32절 하반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얘기합니다.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어놓을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가 뭐냐? 첫 번째는 영혼의 변화예요.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갑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움켜지고 집착하고 소유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변화가 뭐예요? 지갑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냥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서 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을 억지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래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전에 못 보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곁에 있는 소외된 가난한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가치가 바뀌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즉 소유가 아닌 은혜에 통제되어서 평소 보이지 않던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소유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평소 보이지 않던, 그렇게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 행복하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내 곁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배가 부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 누군가는 불행한 사람이 있고, 내가 불행할 때 누군가는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특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겸손해야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치가 바뀌어서,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34절부터 3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얘기합니다. 전 여기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몸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질병, 온갖 각종 질병으로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몸이 가난한 분들, 관계가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늘 관계의 상처를 받고 갈등을 느끼고 다투고 아픔을 겪는 이 관계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늘 정신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태에서 가난함을, 그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수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단 말이지요. 이들이 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냥 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특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마음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실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있었지만 서로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그 지체들을 그렇게 섬겨서 지금도 함께 위로받아야 될 격려를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나누고 섬겨서 그분들의 필요가 채워짐으로 인하여 함께 더불어 세워져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위로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를 만났을 때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본래 바른나바예요. 바른나바. 바른나바. 즉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얘기고 나바라는 얘기는 위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요셉. 바나바라 불리어지는 이 요셉은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특별한 은사가 뭐냐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아하, 초대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기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게는 두 가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새 가족인데요. 그분에게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지금 만났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만났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 사기를 맞아서 이렇게 보증을 잘못 썼다가 완전히 다 이렇게 날리고 바닥을 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완승창이가 됐는데 제대로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치료도 못 받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이 있겠습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몇백 장의 이력서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생계도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느냐? 어떻게 오게 됐느냐? 저 전포 쪽에 고시원에서 사는데 저기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교회마다 갔대요. 그런데 다 교회마다 다 내보냈대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받아주겠다. 그런데 양정교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철렁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내보냈으면 어이구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양정교회는 사랑으로 다 안아주고 이렇게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분이 아파트 경비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양정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고 양정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그래서 점점 회복되다가 결국은 취업까지 돼서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기뻐서 그동안에 사랑을 섬겼던 집사님과 또 김종호 목사님과 제가 같이 만나서 함께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와이셔츠가 없다고 해서 와이셔츠 두 벌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선물로 드리고 그래서 힘이 되어드렸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경비로 취업을 했는데 그 경비에 들어갔더니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신천지랍니다.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자기한테 와서 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안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절대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절대로 무슨 일 있어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오히려 조금 손해보는 게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함께하는 교회 장상호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 건축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달마다 건축원금을 보내오시는 교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교회는 작은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입니다. 본인 교회도 참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일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건축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건축원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잘 있는지, 교회는 문제 없는지 돌아보고 또 목사님을 좀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연락하고 찾아뵙기로 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생각으로, 목사님 교회도 어렵고 지금 월세도 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그 교회에서 더 큰 교회인 양정교회가 건축한다고 그렇게 건축음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도 애초에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돕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월세도 내기도 버거운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이렇게 돕냐고 그렇게 합니까?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성도들이 무릎을 친다는 거예요. 아, 과연 목사님이 그러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하는 거예요. 요즘은 성도들이 양정교회 건축하는 일, 이 과정들을 보면서 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감격해하고 더 감사해하고 더 막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성도들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참여하게 하셨군요, 이렇게 동참하게 하셨군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왔겠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많이 힘든가 봅니다. 얼굴이 많이 옛날하고는 다르네요.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 많이 힘든가 봅니다. 그 얘기 딱 듣는데요. 와, 눈물이 활칵 나는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정적이 쭉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갑시다. 나갑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데 가서 식사를 대접해드렸어요. 행복하게. 위로하기 위해 갔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어요. 저는 위로하기 위해서 좀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아마도 우리 주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도 힘들어 지쳐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계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위로하려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줄 때에 그 평범했던 그 일이, 그 일상적이었던 지루했던 그 일상의 삶이 오늘부터 더 특별한 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극히 평범한 것이 특별하게 되는 때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평범한 삶보다 특별한 삶을 꿈꾸지만 사실 특별한 삶이란 지극히 평범하고도 보잘것없는 일을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양정교회와 성도들도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지만 서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알아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며 낙심한 이들을 위로해 주는 삶이 되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함을 선물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지요. 그렇다면 지금 곁에 있는 분들과 한마음과 한뜻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또한 땅의 것이 작고 가벼워질 만큼 하늘이 무겁고 크게 여겨지는 은혜를 알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늘 가족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곁에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 그로하여금 주의 일을 하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 특별하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갈등으로 나뉘어지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유가 아닌 은혜에 의해 통제받게 되어 평소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주는 탁월한 은사인 위로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되는 때가 있음을 알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